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가 조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두 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바브 인근에서 미군이 지원하는 반군들의 공습을 가했다고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타운샌드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오폭으로 시리아 아랍연합군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아랍연합군은 알바브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운샌드 사령관은 시리아 군당국에 이번 오폭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은 공습 당시 5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즉각 러시아 측에 이를 통보해 폭격이 멈췄다고 타운샌드 사령관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나 러시아나 시리아 전투기들은 미군이 지원하는 군대를 공격한 일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세르게이 키슬리악 러시아 대사와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도중 그리고 9월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각각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그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어제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초강경 조치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과 한국군이 또다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강행하고 나섰다며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례합동 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는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도 시행합니다. 중국에 수감 중인 인권활동가 장티안영 씨의 변호인단은 최근 중국 관영 언론에 보도된 그의 인터뷰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오늘 장 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역시 인권활동을 벌이다 수감된 시에양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단은 공개 서한에서 환구시보가 어떤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 씨와 시의 변호사가 구금 중 고문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 대한 변호인단과 가족의 접견이 거부돼 고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라이언 징크 내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징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날 찬성 68대 반대 31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인준청문회 과정에서는 징크 지명자의 환경 문제에 관한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영국 내 탈북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영국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1일 시작된 미한연합 북수리 연습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억류 미국인들의 소재를 감추고 영사 접견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12도에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유일한 북한인은 석방 뒤 추방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다고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하미디 부총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 당국이 말레이시아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이번 결정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내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두 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 측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가 조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하는 위협에 말레이시아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또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말레이시아 경찰을 면담할 이유가 없다며 면담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바 있으며 비자 면제 협정에 이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추방키로 했습니다.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은 2일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에서 리정철의 역할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를 석방한 뒤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정철은 3일로 구속기간이 끝나며 이에 따라 당일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한 유일한 북한 국적자인 리정철을 석방하기로 함에 따라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정철을 포함한 총 8명의 북한 국적자를 용의자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4명은 사건 당일 이미 평양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리지우 등은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이 외국에서 벌였던 범죄 행위의 부활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살인사건이 북한의 과거 범죄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apparent. That this is a revival of the past practice of North Korea.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유언회의에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 암살 사건은 첩보원을 다른 나라에 잠입시켜 범죄 행위를 한 북한의 과거 행태가 부활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에 담겨있듯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한이 13명의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하기 전까지 북한 당국은 모든 납치와 실종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이런 일본인 납치 사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사건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훈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축사를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토론자들도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원 변호사는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야수적인 독재권력의 발밑에 던져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이 새삼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출범조차 못한 북한인권재단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북한인권재단이 야당의 비협조로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가능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도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행동은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키고 COI 보고서의 이런 내용은 한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상원의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의 위협과 영국 내 탈북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캐롤라인 콕스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조이스 에이니 영국 외교부 국무상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영국 내 탈북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What is Her Majesty's government's assessment of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here in the United Kingdom?
영국 내 탈북민들의 안전과 이들에 대한 북한 대사관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영국 정부의 평가를 물은 겁니다. 콕스 의원의 이날 질문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 씨가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와 연관해서 제기됐습니다. 콕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에이니 외교부 국무상은 영국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영국 내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변 보호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특별한 위험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lords, we are aware that there are some persons who are at particular risk and because of security.
에이니 국무상이 언급한 일부 특별한 위협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엔 김주일 국제 탈북민 연대 사무총장과 유럽 북한 인권 협회 박지연 간사 등 탈북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운동 등 적극적인 북한인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많은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최근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김정남 암살에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한 건 끔찍한 일이라며 북한 정권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Doesn't the horrific use of VX, a toxic nerve agent, to assassinate Kim Jong-nam serve to remind us of North Korea?
엘튼 의원은 또 북한 정권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사례로 최대 5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화학무기와 핵미사일 시험, 관리소에 수감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권고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be endorsing this and seek China's support to bring to justic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egregious and system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지독하고 조직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중국도 지원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인리 국무상은 김정남 씨 암살에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화학무기용 물질을 생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reason to not to believe their conclusions that it is VX, a highly toxic nerve agent.
애니 국무상은 북한과 김정남 씨 암살의 연계 증거 등 관련 정보가 최종 확인되면 영국 정부는 이를 규탄하는 국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사설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최근 각각 사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량살상 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암살 의혹이라는 제목의 지난 25일자 사설에서 독극물을 이용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지난 2006년 영국 런던에서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독살당한 사례를 연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도 독살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정남 씨 암살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실시됐을 법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암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VX는 무서울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1리터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진정한 대량살상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VX로 이복형을 살인했을 가능성은 그의 극악무도함과 냉혹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어긴 김정은에 대해 보상이 아닌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북한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과 북한의 금융체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정남 씨 암살은 무법자와 같은 행동이었다는 점을 미국과 동맹들이 북한에게 지적하는 데 있어 추후의 모호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지난 24일자 사설에서 김정남 씨 암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의 탈북자들과 비판론자들을 겨냥해왔다며 북한 정권을 비판한 김정남 씨를 암살한 이번 사건도 북한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지난해 북한에 의미 있는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며 지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의 소재를 감춘 채 가족의 편지와 생필품 전달을 막고 있습니다. 1년째 국제법에 보장된 영사 접견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 씨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지 외교 공관의 영사 접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마르티나 아버그 소모기 2등 서기관은 지난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3월 2일이 원비어 씨를 방문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도 28일 BOA에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이후 원비어 씨와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비어 씨보다 두 달 앞서 2015년 10월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는 억류 기간 내내 스웨덴 대사관 측과의 면담이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그 소모기 서기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뒤부터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들의 가족과 지인이 보내오는 편지와 일상용품만큼은 비교적 잘 전달해줬지만 이후로는 이런 협조마저 중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아버그 소모기 서기관은 이 때문에 억류 미국인들 앞으로 배송되어온 일부 물품들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내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규정한 뒤 미북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차단하고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버그 소모기 서기관은 실제로 북한이 그 시점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처우와 권리를 전시 상황 기준에 맞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포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반적 관계를 전쟁 같은 상황에 빗대며 억류 미국인들의 영사 접견이 불가능한 근거로 거듭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 측에 원비어 씨의 수감 장소를 알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행동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비어 씨를 즉각 사면,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올해 미한 연합 독수리 연습에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첫 정밀 타격 연습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시작된 미한 연합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국의 F-35B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첫 정밀 타격 연습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 전력으로 꼽히는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속의 1.6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F-35B는 지상군의 폭격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과 전술 폭격 임무가 부여된 스텔스 전투기로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탄과 레이더 기지 파괴용 정밀 유도 활강 폭탄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B에 장착된 베라 레이더는 5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사시 북한의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히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장 능력과 탐지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입니다.
북한 핵이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극장도로 사용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주일미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괌까지도 지금 사기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미 본토. 그럼 미국으로서도 자유권 차원에서 사전 행동해야 될 권리가 있고요. 미국의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이 잘 결합을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번 훈련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함께 상륙함 세척도 참가합니다.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함과 2만 5000톤급 상륙수송함 그린베이함, 그리고 1만 5000톤급 상륙선거함인 애쉴랜드함 등 세척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군 총참모부는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북한 면전에서 위험한 전쟁 연습을 강행하고 나섰다며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대령은 2일 기자설명회에서 미한연합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고 미한동맹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군의 중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노재천 대령은 적이 도발할 수 있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형별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미한연합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며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은 오는 13일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선박과 북한 선원이 탑승한 외국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박종철 경상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북한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의 김은지 기자가 북중관계 전문가 박종철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주 중국 북경을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중국 측 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인간의 연구자들은 대개 피살 직후부터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상당히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살 방법이나 화학물질의 가공 수준이 민간에서 동원할 기술 수준이 아니며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로 보았을 경우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연구자들은 1983년 아웅산 사건이나 1987년 대한항공의 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주도가 되어서 아세안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교와 같은 제재 조치나 비난 성명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마카오는 북한의 해외 활동에 거점 지역 역할을 했고 각국과의 비밀 협상을 위한 좋은 조건을 제공했었습니다.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단교 조치를 한다면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 리기성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리 부상의 방중이 이뤄진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정남 사건으로 중국 당국이 상당히 분노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절했지만 북한의 제 요청에 의하여 중국 정부가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 주로 김정남 피살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 항의가 있었고 마카오에 있는 가족의 신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왕이 외교부 부장과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으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교부는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중 외교부 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는 김정남 피살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트럼프 정부의 중국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 미국,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을 했고 북한은 북중 우호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북중 양국은 실리를 얻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조치 역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려는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중국 외교부나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면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 무역의 45%를 차지하는 석탄 수입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의 과정은 정책 수행 과정이 일정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더불어 김정은 피살로 인하여 중국 내 대북 강경파들이 힘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이징 내부에 북한의 우호적인 원로들이나 정책 결정자, 연구자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북한이 문제가 많은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중국에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싫지 않은 동맹의 범주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김정은과 정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으로서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를 통하여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는 북한의 중하부층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무역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바라봅니다.
네,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조치 외에 중국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네, 외부인의 눈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에 중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절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 선원이 탑승한 외국 선박까지도 입항을 거절하는 고강도 제재 조치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선박의 경우 북한 선박이 탑승했을 때 하역을 중단시키고 대기 명령을 하고 항구 밖에서 선원들을 교체하여 중국 항구로 입항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예를 들면 미크로네시아, 탄자니아, 피지, 몽고 국적 선박 등 10여 척 정도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관련 무역업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중 국경의 비공식 무역이 공식 무역보다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애회 조항으로서 민생과 인도주의적 목적과 관련된 북한과 중국 또는 관련국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유엔 결의안 이후에도 민생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비공식 무역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의 무역업자들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 이후 비공식 무역, 즉 일수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렸다라기보다는 북중 관계가 요동치면서 무역업자들이 단속을 우려하여 자숙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난달 중국 단둥 현지 조사도 다녀오셨는데요. 현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현재 김정남이 피살이 되었는데 이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김정남 집권 이후에 북한 경제 회복과 대외 무역량이 증가되면서 북한의 관문도시 단둥과 신우주는 상당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전력 상황이 호전되면서 저녁에 보면은요 신우주 양이 많이 밝아진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관찰하기에는요 김정은 시기 신우주의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시내 중심부에는 한 50여 채, 신우주 중심부에서 남쪽 방향을 보면은 15채 정도가 건설되어서 스카이라인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단둥의 북한 식당은 중국인, 북한인, 사업가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번성을 하고 있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식당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식당은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서 한국인의 출입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단둥 시내에 북한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둥 지구의 노동자가 대략 한 2만 8천여 명, 관료와 무역업자, 그들의 가족을 합쳐서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소 우울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북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북중관계 전문가 박종철 교수와 김은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북한 선박의 움직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관련 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룬커우항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원산 2호와 흥태 1호 등 총 6척의 북한 선박이 일주일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착한 다른 나라 배들은 이미 입항했거나 작업을 끝내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이들 배들은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룬커우항은 석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항구로 평소 북한 선박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박들은 평소처럼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들 선박들은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인근 해상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룬커우항을 제외한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들에서는 북한 선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10여 대의 북한 선박이 포착되던 친황다오 항을 비롯해 난샨과 웨이하이, 펑라이 등에서도 북한 선박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위성사진에서 석탄이 아닌 다른 색깔의 광물이 쌓인 항구나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으로 추정된 항구에서만 매우 적은 숫자의 북한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선박들의 움직임도 과거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춘 것은 중국 정부가 현재로선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결정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돼 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인권법 제정 1년에 즈음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국회 측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어 북한인권법 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초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 구성이 늦어져 현판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예산 118억 원, 미화 1,033만 달러에 대한 집행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의미에 관한 한국외교부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의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주었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재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재단 이사진 구성입니다.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과 국회 추천인사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4명의 추천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등 2명의 상근 이사직 가운데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 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사 구성에 대한 합의 당시와 비교할 때 국회의 의석 분포가 달라진 데다 현재 한국 내 정치적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민주당이 당장 통일부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 가운데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이미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기구입니다. 인권기록센터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탈북민 178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곧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는 북한 정부의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는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넷 크레천 부국장은 1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정보 환경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alking through, we'll talk a little bit about a digitization process, both kind of a bottom-up process that we've seen in non-network.
북한에서 USB 드라이브와 노텔 같은 기기의 확산 같은 아래로부터의 디지털화와 휴대전화 확산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레천 부국장은 지난 몇 년간 조사 결과 북한에서 라디오를 통해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하는 주민의 비율은 20%대 안팎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USB 드라이브와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주민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들이 휴대전화 같은 첨단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타협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디지털화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크레천 부국장은 지적했습니다.
Around late 2013, early 2014, it's hard to date exactly. It seems like the North Korean
북한 당국이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새로운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크레천 부국장은 서명이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휴대전화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파일들을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국 매체나 다른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었지만 서명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새로운 휴대전화 운영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겁니다. 특히 크레천 부국장은 이런 통제가 휴대전화에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며 북한 당국은 태블릿과 컴퓨터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통신수단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조직인 109 그룹이 등장했고 설문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드라마나 외국 매체에 접근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크레천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천 부국장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ask folks in North Korea how do they obtain both staple foods and consumer goods, they are all getting what they need from the market.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생활 필수품들을 모두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촉진하는 일부 통신수단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한편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does a reunified peninsula really look like? I mean, what is the future for North Korean people, for North Korean military,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 주민들과 군인, 엘리트 계층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유입되는 정보를 통해 자신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북한의 변화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관광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는 올해를 지속 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유엔은 여행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관광산업 매출은 전 세계 총 생산의 10%에 달하며 일자리 11개 가운데 하나는 관광과 관련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로 떠오른 관광업은 선진국뿐 아니라 많은 개발 도상국들에도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관광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북한의 김도준 국가관광총국장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늘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관광산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교적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유엔 국제 제재로 캐시를 벌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광 산업이거든요. 관광 산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또 상대적으로 관광 산업은 다른 뭐 제조업과 다르게 뭐 설비나 구축 좀 기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가레스 존슨 대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I think the potential for tourism is extremely huge.
존슨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두산이나 금강산 같은 빼어난 관광 명소가 있고 또 외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정치적 역사 덕에 북한 관광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대표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할 북한 내 호텔과 관광 안내원들의 수준도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관광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꼭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 관광 전문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윤인주 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를 꼽았습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관광 여건상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를 주는 것이고요. 또 특히 서방인 서구권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인들 관광객 억류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관광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한계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가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광객 억류 등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가로막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정세뿐만은 아닙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존슨 대표는 열악한 관광 관련 인프라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urrently, there are some infrastructure problems within such as flights and trains.
항공편이나 국내 교통이 문제며 특히 항공편이 크게 부족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 북한에 들어가는 교통편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존슨 대표는 또 호텔들도 시설은 좋지만 객실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호텔 문제와 항공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신용석 박사도 관광 인프라만으로 평가하면 북한 관광산업의 잠재력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항공 노선 측면도 있고 도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컨텐츠 같은 부분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뭐 골프 대회 같은 관광도 있고 마라톤, 자전거 이런 식이 돼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석 박사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최근 북한 당국이 이전과 달리 일정이나 방문지 등과 관련해 여행사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존슨 대표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지만 정치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의 학교들이 새 학년을 시작했네요.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오늘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매년 2월에 졸업생을 내보낸 학교에서 3월 1일, 그러니까 3.1절 국경일 다음 날인 3월 2일에 개학식과 입학식을 열고요. 7월 말쯤에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8월 말 또는 9월 초에 2학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취약전 교육기관은 뭐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사입니까?
네.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서 원영이 사건이라는 이름의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점검이 시작된 건데요.
네.
이 원영이 사건, 7살이었던 원영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신입생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한 달 뒤에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그 학대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신입생 예비 소집에 만약에 확인만 했었더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반성과 함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생에 대한 예비 소집 기간에 이 안전 확인의 계기로 삼기로 한 건데요. 오늘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2010년생 어린이들은 모두 48만 2,500여 명인데 전체의 92.97%의 아동이 예비 소집을 통해서 그 소재가 확인이 됐고요.
네.
뭐 3만 3천여 명이 이후 추가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40여 명의 학생들이 소재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경찰이 나서서 이 어린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학교를 나오지 못할 만큼의 상황인지 안전한지 등을 파악하도록 지금 법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센터가 나서서 관리하고 가정 방문을 하거나 보호자 그리고 학생과의 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았던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이 한국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이중 국적자이거나 이사를 한 뒤에 주소 이전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전에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한 아동의 아버지에 대해서 경찰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아동의 아버지 9년 전에 처음 본 여성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수사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고 또 아이의 행방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를 제공한 한국의 롯데그룹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그 롯데그룹의 롯데면세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3시간가량 마비가 됐다가 복구가 됐습니다. PC와 모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모두 정지를 했는데요. 롯데에서는 이 접속량이 갑자기 폭증되면서 시스템 마비를 유도하는 그 디로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8일부터 중국 홈페이지에서도 멈춰서 지금도 역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중국의 그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롯데마트관이 사라지는 등 한국 국방부와 사드부지 계약을 한 이후 잇따르고 있는 관련 사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가량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한국 돈으로 한 5억 원가량의 매출을 손해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롯데마트, 그러니까 뭐 장보기를 하는 그 온라인 홈페이지인 거죠. 롯데마트관이 갑자기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전산책의 오류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에서는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의 보복성 규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 며칠 사이에 중국 사회에 롯데 등 한국 제품 불매운동 등 관련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빠르면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대선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탄핵 인용으로 나왔을 때를 가정하는 것일 텐데요.
네. 네,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부터 재외 한국민과 부재자들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에 2018년 1월부터 이 확정된 선거부터 이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200만 명에 가까운 재외 한국인들 또 선거 당일에 한국에 있지 않을 그 해외 부재자들이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이 이미 해외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파견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조류독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가 본데 이 닭과 오리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이 다시 시작이 됐다죠?
네네. 전라남북도, 충청남도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 지역에서 조류독감 확산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라남도 구례와 경계 지역인 경상남도 하동에서 이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한 농장에서는 의심 신고 이후 닭 20만 마리의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해놓은 이 조리독감 바이러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규모 추가 살처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닭 농장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오리 농장 쪽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지난해 11월에 조리독감 발생 초기에는 뭐 산란계, 육계 등 닭농장 피해가 집중됐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H5N6 고병원성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오리에 주로 전염된다고 하는 H5N8형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야생 조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철새 이동이 끝나려면 3월 중순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이 조류독감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금 방역 상황 점검과 함께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